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이후의 다카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했지만 아무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불법 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는 80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이 있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멕시코 장벽을 제외한 국경 안보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다카와 관련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며 교환 조건으로 대대적인 국경 안보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은 계속 지어야 한다며 불법 체류 청소년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동남부 플로리다주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의 눈이 지나간 포트마이어스와 네이플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폭우와 폭풍 해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플로리다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연방구호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부 할리우드시의 요양원에서는 노인 8명이 숨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전력이 끊겨 냉방장치가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 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핵개발에 직면해 한국이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런던의 총리 공관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을 만나 2015년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맺은 핵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허리케인 어마 복구, 북핵 문제, 리비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란은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메이 총리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양측이 이란 핵합의를 언급했고 메이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핵합의가 이란과의 관계 진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메이 총리는 이밖에 틸러슨 장관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논의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북한 정권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힝야족과 관련해 안보리가 성명을 낸 것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성명은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보안작전 중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 완화, 법과 질서 복구, 민간인 보호, 난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정부군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반군,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의 유혈 충돌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37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나 2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룰 쿠란 이티파키아 학교의 기숙사 맨 위층에서 불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13살과 17살 사이 소년 21명과 2명의 선생님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입구는 불타고 창문은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외교적 해법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something were to happen, an attack or something of that nature to take place, another test, we feel that we would be...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북한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행 12곳을 제재할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에 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모든 해상에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핵 개발을 막는 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나 추가 실험 등에 대응하고 동맹을 보호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If something were to happen, an attack or something of that nature to take place, another test, we feel that we would be, we are fully prepared to respond to that.
헤던 워터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거듭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역대 최강이자 옳은 방향으로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 very very strong round of sanctions was just voted on this week and unanimously agreed to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we're happy with that. We are pleased with that. That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타이완 등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미 정부 전체로서의 접근법을 갖고 있으며 국무부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선호하는 접근법이라는 설명입니다.
Diplomacy we will not give up on. That is still first and foremost. That's the preferred approach. If that were to fail, and we don't think it will, we're optimistic. I mean, we're realistic, but we're also optimistic.
노트 대변인은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현실적이지만 낙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도 핵무장한 한반도가 김정은 정권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 전 세계에 위험하다는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They also recognize and agree with the United States and frankly the world that a nuclearized Korean peninsula in the hands of the Kim Jong-un regime is dangerous for the world.
노트 대변인은 아프리카, 중동,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내쫓고 북한 대사관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예를 거듭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조치는 북한 정권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자금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전 세계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자금을 뺏는 조치를 더 많이 취할수록 모두에게 위험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하원 의원들이 최근 재무부와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행 12곳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가 8월 2일 국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VOA가 13일 입수한 서한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대리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 은행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가 지난해 발령한 북한 관련 금융거래 주의보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이 은행들이 고객 확인,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미 행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상은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교통은행, 진저우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후아샤은행, 상하이 푸동은행입니다.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16개 북한 은행을 새롭게 제재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들은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조선중앙은행, 라선특구의 중화상업은행, 조선신용은행, 제1신용은행, 제1동방은행, 제1신탁은행, 황금삼각지은행, 해동은행, 하나은행, 평양의 국제무도은행, 조선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상업은행, 오라뱅크, 금교국제상업은행, 하이펀드뱅크 등입니다. 의원들은 유엔과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6개 북한은행, 동방은행, 대동신용은행, 조선광선은행, 압록강개발은행, 조선대성은행, 조선무역은행 등은 최근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들이 활동하는 모든 국가 명단, 조력자 명단, 관련자 추방과 자산 동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시아은행, 고려은행, 금강은행, 탄천상업은행, 라선국제상업은행, 통일발전은행이 기만수를 이용해 미국 금융계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은행이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력을 고용할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은행과 대리 은행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그리고 이러한 은행을 추방하지 않은 나라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북한과 거래하는 3국 기업과 은행들의 벌금을 물리고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것이겠죠.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13일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대북 금융 제재 효과를 검토하고 새로운 법안 제정을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서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고의로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Punitive measures are needed to encourage compliance and deter violations. Additional U.S. legislation.
제재 이행을 이끌어내고 제재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미국 국내법이 추가로 제정되면 유용할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처벌이 강화되면 짧은 시간 안에 대북 제재 이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수십 년간 해외에서 핵무기 관련 물품을 조달해왔다며 특히 중국의 근거지를 두고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을 무대로 삼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전히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조달 통로는 중국이며 이 창구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에서 금융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세 가지 수법을 쓴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치며 돈 세탁을 한 뒤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고 대금 결제를 북한이 직접 하는 대신 중국 내 거래 기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게 하며 싱가포르 등의 위장 회사를 세워 결제한다는 설명입니다.
The fines likely will prompt Chinese banks to increase scrutiny of North Korea-related transactions.
루제로 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북한 관련 거래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이 상당한 벌금을 물리거나 미국 달러화를 쓸 수 없게 한다면 중국 은행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중국 은행들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ashington should impose significant fines on China's four largest banks at a commensurate level to the $12 billion in fines the U.S. levied.
클링너 연구원은 이란 돈 세탁에 연루된 유럽은행들에 부과된 120억 달러에 상응하는 상당한 벌금을 중국의 4개 대형은행에 물려야 한다며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중소은행들을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내 북한 지원망은 제한적이고 집중돼 있기 때문에 취약하며 몇 군데 핵심 고리만 겨냥해도 여러 나라에 분산된 거래 업체들의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도 현재 북한의 제재 회피와 중국 기업들의 제재 불이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젠버그 연구원은 다만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화할 경우에도 면제 조항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nd encourage the inclusion of meaningful waiver provisions to manage unintended consequences. Also, I urge you
미 행정부에 의미 있고 무조건적인 면제 재량을 줘야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협조도 구할 수 있다고 로젠버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들이 신호기를 끈 채 운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운항 흔적을 남긴 북한 선박은 10여 척에 불과했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일부터 13일 사이 선박 식별장치 AIS를 통해 공해상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은 모두 16척이었습니다. 이는 각각 40여 척과 80여 척의 선박이 포착됐던 지난 4월과 지난해 7월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들 16대의 선박들이 발견된 바다 역시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선박들은 8대가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고 7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인근이 포착 지점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거의 대부분의 선박들이 중국에서 발견됐던 것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런 정황은 선박의 안전검사를 진행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항만국통제위원회로부터 무작위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은 모두 17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3척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선박의 검사를 진행한 항구 역시 지난해는 중국이 22곳, 러시아가 11곳으로 중국이 2배 많았지만 올해는 전체 17건의 검사 중 러시아에서 10건의 검사가 이뤄져 중국 항구를 앞질렀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무작위로 선박들을 골라 검사하기 때문에 현재 운항 중인 북한 선박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선박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중국 운항이 줄어든 건 올해 초 발효된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선박들 중 북한산 석탄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항구 인근을 맴도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이들 중국의 석탄 취급 항구를 살펴봐도 북한 선박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선박 식별 장치를 켠 북한 선적의 선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 선박들이 이런 장치를 끈 상태로 운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마샬 빌링슬리 미국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12일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북한 석탄을 밀수출하는 선박의 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provided to your committee today evidence of how vessels originate in China.
중국을 출발한 선박들이 어떻게 신호기를 끄고 북한 영해로 이동하는지 정보기관들이 그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빌링슬리 차관보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움직임을 단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채택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석탄 등 대북 금수 품목을 실은 선박을 유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에 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를 작은 걸음에 비유한 것은 이 앞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중 순방 계획에 관한 VOA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국과 일본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0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에 맞춰서 세 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작은 걸음에 비유한 건 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행을 개선하는 등 국제사회가 더 많이 해야만 한다는 의미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불안정한 노선을 포기토록 압박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천장이 아니라 바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11일 채택한 대북 제재는 그러나 중대한 결의로 가장 강력한 제재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명권입니다.
쿠웨이트가 유엔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존 결의의 이행 보고서 제출국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쿠웨이트가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이행보고서 목록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지난달 22일 기존 결의들을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371호의 이행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13일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쿠웨이트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1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 3일입니다. 2371호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숫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쿠웨이트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의 경우 한국이 가장 빠른 제출국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2270호의 경우 모나코가 제일 먼저 이행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모나코는 2321호 때도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을 마쳐 보고서 제출을 신속하게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위원회는 9일 모두 80개 나라가 결의 232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2270호의 경우 모두 96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 역대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모였던 1718호 때의 104개 나라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속도로만 놓고 보면 2270호나 2321호 모두 1718호 이행 보고서 때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또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던 2087호 때의 21개 나라와 비교하면 약 5배가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채택된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은 미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10일입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제72차 유엔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번 총회에는 미국과 한국 또 일본 정상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I declare open the 72nd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nd call to order its first plenary meeting.
제72차 유엔 총회가 12일 의장국 슬로바키아의 미로슬라브 라이착 외무장관의 선언으로 본격 개막했습니다. 이로써 유엔은 앞으로 1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인권 증진, 군축 등 9개 분야 총 172개의 의제를 놓고 토의를 벌이게 됩니다. 이번 총회에선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유엔 사무국은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잠정 의제 목록에 이 두 가지 사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72차 유엔 총회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묻는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일반 토의는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관례에 따라 매년 첫 연설을 하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 연설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문제를 언급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임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7분간의 연설 중 북한을 두 번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경제체제를 비판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반 토의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연설자로 나서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하고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는 등의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지난해에 이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의 참석을 유엔 사무국에 통보했으며 현재 일반 토의의 마지막 날인 25일에 연설 일정이 잡힌 상태입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위협과 제재에 맞선 실질적 무력 대응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네,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핵무장이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한국 내 주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네. 통일부가 14일 그런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엔사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우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 주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백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 추진 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일단 지원 규모는 800만 달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아동,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식품 사업에 450만 달러, 그리고 유니세프가 진행하는 또 아동, 임산부 대상의 백신, 의약품 등 여러 의료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건 지난 2015년 12월 유엔 인구기금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21일 만약에 그 지원 결정을 이제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21개월 만에 지원이 체결되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는 또 유엔 인구 기금이 다음 달에 시작하는 북한 인구 조사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이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해오다가 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이 계속되면서 네. 이제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 국면으로 바뀌면서 이제 한국도 네. 지원을 중단을 했는데
네.
지금 이번 발표는 유엔의 새 제재안이 나온 지 며칠 만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련국들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일본이 우선 첫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우려가 아무래도 컸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북한 정권의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해 국제사회가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다면 이런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인도적 지원과 정치 상황은 별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에게 그런 우려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고심을 했는데 제재 대상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지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강화해도
북한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제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예.
또 이번 지원 검토가 직접 지원이 아니라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는 것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들이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유엔 네. 총회를 기해서 미 한일 정상이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북 압박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네.
한국 정부의 이런 발표가 글쎄요 이번 회의에 어떤 좀 분위기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뭐 엇박자를 네. 내진 않을지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겠군요.
뭐 사실 그런 우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 대변인이 직접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그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엇박자가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는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이런 추진 방안을 이미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채택된 그 안보리 결의에서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이러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정치 군사적 사안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우리 정부의 검토 조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외교부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네.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백악관 측에 좀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 정부는 전통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안보 사안과는 별개라는 원칙을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청을 받지 않으면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함께 견지해왔죠.
예.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기조에 따라 대북 제재를 그동안 중시해왔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6월 뉴질랜드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 결정했을 때 이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that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must fully implement and the relevant UN security.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결정을 반기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의미를 아울러서 강조해 온 것을 봤을 때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과는 어느 정도 온도차가 난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통일부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까?
통일부가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미국도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고 또 스위스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700만 달러, 또 캐나다는 유니세프를 통해 올해 148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만이 지원하는 거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하지만 미국의 지원은 지금의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전 행정부가 임기 하루를 남겨둔 지난 1월에 제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국무부가 지난해 9월이었죠. 북한이 뭐 해방 이후 최대 홍수 피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이 이제 당시 이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었죠.
예. 그러니까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돼서 트럼프 정부의 기류는 뭐 과거 오바마 때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문재인 정부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저희 VOA에 북한 정권이 지난해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여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사례를 지적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후 국제기구들의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요청했었는데요. 이런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예.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예. 한국 정부는 정치와 무관한 인도적 지원이고 또
네.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다 이런
네.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이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채택된 결의 등 이제 과거의 결의들을 보면 대부분 같은 입장입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또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유엔의 그 전통적인 기본 원칙을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이 조항은 대북 제재 결의의 그 의도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러니까 결의 이행 방식이라든가 국제사회의 공조와는 어느 정도 상충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단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미 CNN 방송과 14일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도 이제 앞서서 그런 입장을 자세히 밝혔었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입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핵을 핵으로 대응하는 게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고 또 동북아 핵무장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한국의 군사 억제력을 계속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내 국민들의 여론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예.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라는 곳이 어제 그러니까 13일이었죠. 성인 남녀 503명에게 자체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
찬성이 53.5%, 반대는 35.1%로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 또 대응 무력감이 확산하고 있고 또 한미 정치권 일부에서 전술 핵무기 배치 주장이 꾸준히 이어진 데다른 것이란 분석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뭐 여러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한국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갖고 있는데 벌써 이 핵에 대한 균형이 깨진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목소리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지난주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지금보다 더 많았죠. 응답자의 60%가 이런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한국 배치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이른바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한국 기업들의 이제 피해가 심각하니까 이걸 세계 무역기구 WTO에 중국을 제소해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군요.
예, 그러니까 제소를 지지한다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은 확인하지 않으면서요.
네.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WTO 제소를 추진할 뜻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 항의 소환을 발송하고 WTO 서비스 무역 이사회에 참가해서 이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앞으로 제소 여부에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예.
청와대가 우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네.
한국에서는 꾸준히 중국 정부의 이런 그 보복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그동안에 한국 뭐 기업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네네.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많이 네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사업을 하는 뭐 경제 쪽 분야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들, 뭐 문화계 인사들까지 그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런 보복 조치의 대표적인 피해 업체가 바로 이 롯데마트라는 곳입니다.
네.
뭐 중국 안에서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 이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하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 사드 보복 조치는 전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전문가들은 이제 자발적인 시민과 그 민간 분야에 관련한 제재이기 때문에 WTO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관영 언론들을 통해서 또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건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 어떻게 이런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도 하나 더 볼까요?
네, 내년 2월에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과연 이 한국이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에 관해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이 올림픽 에 대해서 대안, 다른 계획이라든가 시나리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반도 상황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참여를 계속 뭐 독려하고 있는데
그렇죠.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는 거죠?
예, 전혀 뭐 참가하겠다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제 계속 기다려보겠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오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로힝야족 난민 사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에 가서 현지 첫 고속철도 건설을 돕기로 했고요.
예.
미국 소식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백악관에서 만찬 모임을 했는데요. 양측이 이 자리에서 이민 문제와 국경 강화 문제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로힝야족 난민 사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긴급회의를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충돌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요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느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유엔에서 로힝야 현안을 따로 다룬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예.
이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로힝야족 탄압 중단을 미얀마 당국에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네.
만장일치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같은 날 회견을 통해서요. 미얀마 정부는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인종 청소, 그러니까 특정 민족을 강제로 청소하듯 없애려는 사건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로힝야족 3분의 1이 국경을 넘어 탈출했는데 그보다 나은 표현이 있겠는가라면서 강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인종 청소, 뭐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인종 청소라는 말이 과거 나치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한 행위 등을 가리키는 데 쓰였습니다. 최근엔 코소보 전쟁 등에서 등장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 인종 청소의 교과적인 사례라면서 미얀마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예.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로힝야 난민 사태를 인종 청소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강제로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지적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부터요. 미얀마 서쪽에 있는 라카인 주에서 미얀마 군과 현지 거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충돌이 격화됐는데요. 군인들이 민간인을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지르면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 등으로 국경을 넘어 피신하는 사람이 40만 명에 육박하고
예.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숨진 사람도 최소한 400명, 많게는 1,000명일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네. 미얀마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절 거부하면서 시민 보호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 사태는 로힝야 무장반군을 토벌하기 위한 테러 대책과 국가 안보상 필요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미얀마 내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이웃나라의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국제사회는 이 사태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고 미얀마 정부를 규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자문역 겸 외무장관이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이죠. 예. 야당 지도자 시절에 가택연금 등을 당하면서 인권 향상과 민주화에 공로한 그 헌신한 공로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최근 로힝야족의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판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이 수치 자문역이 실권을 잡은 뒤 보여준 소수민족 차별과 탄압 행보가 노벨상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터넷 서명운동과 이웃나라에서 가두 시위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가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 정부는 무장세력을 토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겁니까?
네, 미얀마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데요. 예.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쪽에 사는 이슬람 종족입니다. 미얀마 당국은 종교적 배경이 크게 다른 로힝야족을 미얀마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982년 정부가 발표한 135개 소수민족에서도 로힝야족이 제외됐는데요. 예. 의료와 교육 등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불법 정유 등 사회로 살던 곳에서 퇴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힝야족 일부가 무장해서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당국에 저항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사태도 미얀마군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 격퇴 작전을 벌이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로힝야족을 미얀마 정부가 국민으로 인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로힝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회를 구성해서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로힝야족에 먼저 시민권을 부여하고 경제 사회적 혁신 조치를 통해서 이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예.
결국 미얀마 정부를 이끄는 수치 자문역이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치 자문역이 다음 주에 텔레비전 연설을 예고했는데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인도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돕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어제 인도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대 상업도시인 뭄바이와 서부 거점 도시 아메다바드를 잇는 총 연장 500km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현지 언론은 이 고속철도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뜻으로 총알 열차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일본에서 운행 중인 신간센 고속철 기술이 그대로 이전되고요. 건설 비용은 일본 측이 제공하는 170억 달러 차관으로 충당합니다.
예.
앞으로 5년 뒤인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인데요. 두 정상이 오늘 기공식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인도에게 제공하는 뭐 기술이나 차관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관이라고는 하지만 이자가 뭐 0.1%밖에 안 돼서 사실상 조건 없이 빌려주는 돈이고요.
네.
50년 안에 갚도록 했습니다. 또 그냥 철도만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모디 총리 고향인 구자라트 주에 전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일본 측 책임 아래 고속철 관련 인명 인력 4천여 명을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인도의 다른 분야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 측이 또 주요 도시를 잇는 도로망 그 개선에도 기술 지원과 차관을 약속했고요. 힌두교 성지인 바라나시 지역 복합시설 정비에는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인도가 눈에 띄게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인도에서 국빈 방문을 진행했는데요. 어제 첫 일정을 모디 인조 총리 고향인 구자라트주에서 소화했습니다.
예.
모디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서 아베 총리를 맞았고요. 두 정상의 포옹하는 장면이 주요 외신에 소개됐는데 이 같은 정상 간 친밀감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인도에 총 한 470억 달러 차관을 공여해온 걸로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오늘 설명했는데요.
예.
이 같은 액수는 일본이 엔화 차관을 제공한 나라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굉장히 눈길을 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 네. 어떻게 보면 가깝지 않은 두 측이 만났는데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렇게 민주당 의회 지도부 11명이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이 모임이 끝나고 슈머 대표와 펠로시 대표가 함께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다카, 즉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대체할 법을 조속히 만들고 국경 장벽 건설이 포함되지 않은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예. 밝혔습니다.
이 다카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제 그 백악관 회동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어제 나온 소식이 사실이라면 불법 체류 청년들한테 큰 희망이 생긴 거죠. 민주당 측 성명은 그 다카 대체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경 장벽 건설이 포함되지 않은 국경 보안 강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좀 다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인터넷 트위터에 연이어 글을 올렸는데요. 다카와 관련해서 어제 합의한 것이 없었고 또 이 문제는 국경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경 장벽은 계속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교육받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가 이제 국경 강화 방안과 묶어서 논의를 하고 또 이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장벽 건설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어제 모임에서 다카 문제와 국경 보안 문제가 논의됐지만 국경보안 강화 방안에서 장벽 건설이 제외된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은 이 마크 숄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다카 후속 입법에 합의한 사실은 맞지만
예.
멕시코 장벽 비옥을 제외했다는 대목은 민주당 측이 뭐 의도적으로 호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회동과 관련돼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공화당 의원이 있다고요?
네,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스티브 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 여기 나온 소식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또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부채 한도를 합의한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7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흐리겠습니다. 풍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0도, 청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갑니다. 모든 해상에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회 지도부와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며 합의에는 대대적인 국경 안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다카와 관련해 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논의했지만 아무 합의도 없었다고 밝힌 뒤 곧바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0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이 미국에 있다며 이들은 잘못이 없기에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적인 국경 안보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불법 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은 어제 맺은 합의에 반하지 않는다며 아직 최종 합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동남부 플로리다주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의 눈이 지나간 포트마이어스와 네이플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폭우와 폭풍 해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플로리다를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연방 구호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부 할리우드시의 요양원에서는 노인 8명이 숨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전력이 끊겨 냉방장치가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핵 개발에 직면해 한국이 군사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의 지난달 30일 회담에서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 코리아의 최근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찬성했고 35%는 반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힝야족과 관련해 안보리가 성명을 낸 것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성명은 미얀마 정부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보안작전 중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 완화, 법과 질서 복구, 민간인 보호, 난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를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라고 규정하며 정부군이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은 이번 주 개막한 유엔 총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수치 장관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로힝야 사태와 관련한 연설을 할 것으로 널리 예상된 바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늘 런던의 총리 공간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2015년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맺은 핵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허리케인 어마 복구, 북핵 문제, 리비아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란은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메이 총리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양측이 이란 핵합의를 언급했고 메이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핵합의가 이란과의 관계 진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메이 총리는 이 밖에 틸러슨 장관과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논의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북한 정권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